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5월 1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시편 59편 한 두 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이 지점까지, 이 어려운 난국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은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오 요새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육신과 영이 모두 강건케 되고 복되게 되기를 믿고 간절히 소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 영혼이 깨어서 듣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묵상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언약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장, covenant에 관한 장이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는 언약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어 하고 시작한 후 시종일관 언약에 관한 말씀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조금씩 단편적으로 알려주셨는데 17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총정리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12장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이 17장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17장 이후로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00%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다른 것에 맞춰주지 말아야 하고 언약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서부터 27절 끝에 5절은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8절입니다. 4절서부터 8절에서 언약에서 하나님의 몫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둘째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셋째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절서부터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언약에서 이것이 내 몫이다, 내 책임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너 아브라함의 책임이다. 그 첫째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범위를 말씀하시면서 내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산 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례의 목적이 이방인들의 할례의 목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위생의 목적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서 섬기기 위한 조건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의 영원한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너희가 늘 보고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게 내 몫이다. 둘째,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앞에서 행하라. 즉, 나와 동행하라. 둘째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영적으로 죽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서부터 22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몫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사례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사례의 원래 의미는 나의 공주, 나의 어미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열국의 공주,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례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이스마엘을 열두 방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 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축복을 하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23절서부터 27절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웃으며 의심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 핵심은 겉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 또 마음에서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 할례를 행한 겁니다.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행했어도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대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아주 간단히 내용을 요약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다채롭게 찬란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의 분명한 초점을 생각해서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첫 번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느긋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긋하신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6장 마지막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한 줄의 간격밖에 없습니다. 그 간격은 1cm도 안 되는데 실제로 간격은 어떠했는가? 13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86세였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99세 때 나타나셨는데 2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서두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면서 늘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하는데 하나님은 만만디 하시면서 여유 있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상당 부분은 극적인 것이 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단조로운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6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염소 젖을 짜고 가축을 몰고 이리저리 다니며 풀을 먹이고 우물을 길어서 물을 먹이고 때로는 이방인 목자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들의 장로들과 또 만나서 논쟁하기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리고 언약의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늘 익사이팅한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찬양하면 늘 가슴이 뭉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만사 제껴놓고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하고 가능하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특별히 부흥회, 간증 집회, 찬양 집회 이런 거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가? 집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배우자와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에게 기본적인 의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좋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버림받은 느낌이고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참 매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서두르시지 않으시고 여유 있게 천천히 일상적으로 노멀하게 단조롭게 때로는 재미없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찬양으로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괴로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진리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테로이드를 맞겠다고, 영적인 마약을 먹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다니건 그 교회에 정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잘 듣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뭐 하나 그거 찾아보고 다닐 필요 없고 그거 남에게 추천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는 거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자신이 할 일이 태산처럼 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일들이 태산처럼 있는데 그런 일늘 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 자신의 일을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느긋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더라도 초조해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둘째 교훈,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세상이 줄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가 막힌 형언할 수 없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약속하신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빤한 축복, 그런 축복은 약속하시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또 그것을 기뻐하며 살 때, 빤한 것,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기뻐하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축복은 네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영원히 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축복.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영원한 축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땅을 약속하셨을 때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손에게. 그런데 13장과 오늘 17장에서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영원히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도 이 땅을 주고 영원히 주겠다고.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고 네 자손들은 이방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도 400년이 지나서야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7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도 내가 네 후손들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한 후에 말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였으니 그 믿음의 선진들은 곧 하늘에 있는 나라라 하늘나라란 얘기입니다.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읍,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늘나라,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공중에 붕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 곧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 땅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빤한 있다가 없어지는 축복들이 아닙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7절에서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1절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로 노아의 1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죽이신 그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언약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상황이 변하고 또 어떤 재난이 닥쳐도 이건 변경시킬 수 없고 유효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로마서에도 없고 히브리서에도 없고 계시록에도 없고 심지어는 복음서의 사랑장인 요한복음에도 없는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이 약속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탁했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늘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늘 체험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야 됩니다.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시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예 누릴 생각을 포기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9절과 23절에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더니 23절에서 이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더라. 하나님은 이 한 말씀으로 부족해서 27절에서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 23절에 제일 첫 단어 이에 하고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o 아니면 then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에 라고 번역한 표현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한결같이 that very day, that very same day 라고 번역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그 날에, 바로 그 똑같은 날에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가 다, 모든 남자가.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남자는 300명이 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데려간 장정이 몇 명이라고 했는가?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랬으니까 훨씬 더 숫자는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바로 그날에 이 쉽지 않은 수술을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신의 언약 백성이 자신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린 나기들, 그리고 어린 나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순복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자세히 해설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고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서 태어난 남자애들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기들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침례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와 달리 유아 세례를 믿지 않고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갓난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갓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옛날 아브라함 때 갓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과 같은 의미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자랄 때 오늘날 같으면 유아 세례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주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을 때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쳐진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컨포메이션을 받은 분들에게는, 입교한 분들에게는 별도의 성인 세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세 번째 교훈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은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했기에 믿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따르는 논리적인 귀결이고,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진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을 때 영의 눈이 뜨여서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첫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말고 이미 계시하신 수많은 진리들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든든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늘 생각하고 보물처럼 또 꺼내서 쳐다보고 세워보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나의 교만한 생각과 타락한 감정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